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독사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0일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나발니 독사 시도에 대해 미국은 솔라윈즈 해킹이든 선거 개입이든 나발니 사건이든 러시아의 해로운 활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이 사안에 적용할 또 다른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한 제재 대상을 정하는 대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화학무기 관련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3월 나발니 독사 시도에 개입한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등 러시아 고위 인사 7명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추가 제재 언급에 반발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각각 양국 당 기관지에 기고문을 싣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리종남 주중 북한 대사는 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적대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중 우호 관계는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깊이 발전했으며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진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두 나라는 다 같이 고난을 헤쳐왔으며 평화와 기중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는 21일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하며 자국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알렉산더 루카셴코 정권이 벨라루스 영공을 지나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것에 관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카셴코 정권은 지난 5월 야권인사 라만 프라타세비치 체포를 위해 그리스에서 아테네로 향하는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이후 프라타세비치는 민스크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국제사회는 벨라루스 당국의 조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EU 회원국들은 벨라루스 국방 및 교통부 장관, 공군사령관, 판사와 의원 등 78명과 8개 단체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 관리 16명과 5개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벨라루스의 개인 7명과 단체 한 곳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공동제재 발표 이후 벨라루스 국채는 폭락했습니다. 이란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에브라임 라이시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21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외교정책 우선순위가 이란과 걸프아랍의 관계 개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지역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전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철군을 시작한 가운데 아시라프 가니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21일 성명에서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국가허회 최고위원회 의장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신임 외무장관이 오는 29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21일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이 29일에서 30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21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 나웅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양국의 안보와 다양한 부분에서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서 많은 미국인이 팬데믹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교 산하 여론연구센터가 최근 성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코로나 감염을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자는 21%로 지난해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부분 주에서 이 코로나 방역 조처가 제한되면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응답률은 매우 높았는데요. 이 팬데믹 이전 최소한 매달 여행을 갔던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여행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고요. 이전에 식당이나 술집을 자주 갔던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도 이제 다시 외식을 즐길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일각에선 이 코로나 제한 조처가 너무 빨리 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응답자의 34%는 여기에 동의했지만 반대로 제한이 좀 더 빨리 풀렸어야 했다는 응답자도 약 27%에 달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조처 해제로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날 걸 매우 우려하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자, 미국인이 이렇게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건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53%, 성인 가운데는 65%가 현재 코로나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라도 접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백신 맞기를 꺼리는 사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가운데 앞으로 꼭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한 응답은 7%에 불과한 반면 백신을 절대 맞지 않을 거란 응답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알아봅니다. 또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17년 만에 미 동부에 찾아온 거대한 매미떼를 맞아 시공모전이 열리는 이야기와 이 코로나 시대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ASMR 영상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2일 화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평양은 18도에서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고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18도에서 낮 최고 26도, 개성은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자, 원산은 아침 최저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낮 최고 20도, 청주는 아침 최저 13도에서 낮 최고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해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어떤 일상이 가장 그리우신지요? 삶이 여유롭고 달콤했던 그때를 기억해보라고 노래하는 Try to Remember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제리 오바크가 부릅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were kept beside your p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love was an ember above to b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although you know the snow will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without a hurt, the heart is hollow.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Deep in December, our hearts should remember and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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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부쉐르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란 대선 바로 다음 날 발생한 이 사건에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당국이 경기 관중 상한선을 최대 1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다고요?
네, 이란 남부 부쉐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19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20일 이 자정 무렵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가동을 중단한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네,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자세한 설명 없이 기술적인 결함으로 부쉐르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됐고 에너지부에 통지한 후에 국가 전력망에서 분리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외부의 사보타주, 그러니까 의도적인 파괴 행위 가능성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언제쯤 재가동할지는 밝혔습니까?
네, 앞으로 며칠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전력망에 연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전력회사인 타바니르의 당국자도 20일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부쉐르 원전이 지난 19일부터 가동을 중단했고 사나흘 정도 이어질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부쉐르 원전 긴급 중단을 발표한 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 부쉐르 원전이 이란의 유일한 원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75년에 당시 서독 회사와 합작으로 건립하다가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면서 이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1995년 러시아 참여로 공사가 재개돼서 2007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이 국가 전력망에 연결돼서 전력 공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이 러시아가 부쉐르 원전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합의에 따라서 핵 연료 공급, 폐연료병 재처리는 러시아가 맡기로 했기 때문에 부쉐르는 이란이 아니라 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우라늄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산 관련 부품이 들어오지 못해서 부쉐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20일 오스트리아 비대에서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핵합의 당사국 간의 6차 협상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별 성과 없이 하루 만에 끝나고 각국 대표들은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이 핵합의 복원 협상에 미국은 간접 회담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반대로 직접 협상장에 나서지 않고 간접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에서 전격 탈퇴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4월에 유럽 국가들의 중재로 이 재가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달라서 애초 이 큰 기대보다는 양측이 협상하고 있다는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요. 이란과 핵합의 당사국들은 이란 대선 전에 일정의 성과물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해왔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다음 협상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날 협상은 이란 대선 후 첫 협상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지난 18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19일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뭐 선거 전부터 라이시 후보의 당선은 어느 정도 뭐 기정사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최종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라이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줄곧 압도적 선두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라이시 후보 당선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49% 역대 최저 투표를 보였는데요. 라이시 후보는 61.95% 득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자 라이시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네, 강경 보수파로 이란 사법부 수장이자 이란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대규모 정치범 사형 집행, 고문 등의 인권 유린 행위로 2019년에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 자 라이시 후보의 당선이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대선 결과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망하기 너무 이르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 핵합의 협상의 결정권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라면서 그는 대선 전이나 후나 같은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자, 도쿄 올림픽 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중 수용 인원이 최종 결정됐다고요?
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가 21일 2020 도쿄 올림픽 대회의 경기 관중 상한선을 최대 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마다 만 명까지 관중을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IOC, 도쿄도 그리고 정부 당국자가 지난 5일 동안 이 관중 수용 문제를 논의한 끝에 경기마다 정원의 50% 최대 만 명까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해외 관중의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개막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당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대회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 개막식은 예외로 최대 2만 명 수용을 검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개막식 역시 만 명만 입장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대회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고요. 패럴림픽 대회는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도쿄 올림픽 대회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된 대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 대회가 전쟁 때문에 열리지 않은 적은 몇 번 있어도 연기된 건 근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초 도쿄 올림픽 대회는 지난해 7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사태로 1년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대회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은 안정권에 접어든 겁니까?
도쿄의 경우 7일째 하루 감염자가 평균 4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도 도쿄 등 주요 도시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자 긴급사태를 연장 또는 확대했는데요. 21일부터 이를 해제한다고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이 올림픽 개최로 사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에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21일 만일 상황이 다시 악화해서 긴급사태를 다시 발동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는 것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반대 목소리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이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65%가 재연기 또는 대회 취소를 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조사 때보다는 대회 지지 응답자가 조금 늘었고요. 하지만 응답자의 70%는 여전히 정부 홍보와는 달리 대회가 안전하게 열릴 걸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본 총리실 발표를 보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6.5%에 그쳤고요.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사람은 16.5%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난민에 관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앞서서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해 난민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규모가 8,24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나라가 지난해 이 코로나 봉쇄 조처를 단행하고 국경을 폐쇄하면서 상당한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폭력 등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 한 해 전인 2019년보다 4% 이상 증가한 겁니다. 2019년에는 약 7,950만 명이었습니다.
네. 자, 강제 이주민이라고 했는데 이게 난민과는 다른 겁니까?
네. 넓은 의미에서 전쟁이나 폭력, 인권 탄압, 재해 등의 원인으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점은 같은데요. 난민의 경우는 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1951년에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가운데 난민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약 2,640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입니다.
예, 자 국내 실향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새 국내 실향민 수가 두 배 늘었는데요.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 이제는 전 세계 인구의 1% 이상이 강제 이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전체 강제 이주민의 42%는 18세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등 불과 5개 나라에서 전 세계 난민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들 나라에서 이렇게 특히 난민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네, 시리아와 아프간 남수단의 경우 오랜 내전,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요. 베네수엘라는 정정 불안과 함께 경제난에 고국을 떠난 사람이 폭증하는 경우입니다. 미얀마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군부 탄압을 피해 대규모 이동하면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새롭게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모잠비크가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무장반군의 폭력과 기근, 가뭄 등의 이유로 70만 명 넘는 사람이 삶의 터전을 떠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또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등지에서도 75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도 정정 불안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티오피아도 북부 티그레이 지역의 위기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5만 명에서 6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국경을 넘고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실향민이 나온 걸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란데 대표는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요?
네, 터키가 7년째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어서 콜롬비아, 파키스탄, 우간다, 독일 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네, 올해 전망도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란지 대표는 올 상반기에 고향으로 돌아간 난민은 극소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난민이나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서 각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근거 입법과 관련해서 1조 달러로 규모를 크게 줄인 타협안을 수용하라고 공화당 측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의 당초 계획에서 크게 깎인 액수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육로 이동 제한 조치가 한 달 연장됐습니다. 이어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가 지난 4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이 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 상한선을 1조 달러로 확인했습니다. 20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합의를 원한다면 거기 있으니 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께서 관여해 이끌어 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레이엄 의원의 이런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1조 달러보다 많은 액수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에 인프라 투자 계획을 처음 제안한 뒤 지금까지 만 석 달이 가까워지도록 근거 입법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2조 3천억 달러에 달했었습니다.
네. 자, 인프라 투자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되짚어보죠.
네, 지은 지 오래된 미국의 도로와 교량, 수도관, 통신망 등을 현대화하고 기타 현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 목적을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웠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최근 정치권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애초 정부 계획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번에 그레이엄 의원이 제시한 상한선은 1조 달러거든요. 자,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인프라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은 공화당에서도 인정은 하지만 관련이 없는 항목이 여기에 많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는 도로나 교량 개보수 사업 외에 전기자동차 기반시설 확보 사항 등을 담았고요. 이 밖에 노약자와 장애인 지원 시설, 신규 주택 공급, 친환경 에너지 시설, 제조업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인프라가 아니고 진보 진영의 우선순위들이라고 로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같은 날 NBC 주간 시사 프로그램 미터프레스에 나와서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걸 모두 빼고 전통적인 인프라인 도로, 교량, 항만 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네, 서로 입장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정부가 1조 7천억 달러로 규모를 줄여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이것도 지나치게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작은 약 9,280만 달러 안을 지난달에 공화당에서 역제안했는데요. 이번엔 또 정부 측에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근거 법안 협상을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피트 브로저지 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밝혔는데요. 이제는 백악관이 물고기를 잡거나 미끼를 잘라내거나 둘 중에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졌다면서 일주일 시한을 교통부 장관이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는 민주당과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자, 정부가 제시한 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이번에 그레이엄 의원이 타협안 수용을 또 촉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약 1조 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한 것은 얼마 전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 20명이 마련한 타협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신규 지출을 포함해서 5년간 9,730억 달러, 또 8년간 1조 2,090억 달러 지출하는 규모의 방안입니다. 이번 타협안이 이전 방안과 다른 것은 공화당이 새로운 자금을 추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라고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설명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백악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에 계속 관여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거기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레이엄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공화 양당 의원 20명이 마련한 타협안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 10명 또 공화당에서 10명씩 상원의원들이 뜻을 모은 방안입니다. 이번에 그레이엄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참가 인원이 21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공화당에서는 이 중도파, 중도 온건 성향 의원들이 이 방안에 전념하고 있다고 포트먼 의원이 20일 NBC에 밝혔습니다. 현재 이 50대 50인 미국 상원의 의석 구조 아래서 현실적인 이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부 보수 성향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타협안은 또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타협안은 핵심 인프라를 위한 거라고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도로와 교량을 비롯한 전통적인 인프라에 집중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 가운데 전기자동차 기반시설과 지역사회 지원 항목 등을 일부 포함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을 11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했는데요. 민간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인프라 재정기구를 만들고 공공 민간 자산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수 격차를 줄이도록 했고요. 코로나 관련 피해 보전 자금 미사용분을 인프라 투자에 전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인프라와 관련된 전기차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네. 이 재원 마련 방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재원 마련 방안이 또 다른 협상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측은 법인세율을 올리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여서 투자 비용 상당 부분을 충당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런 계획은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거라고 공화당에서 비판해 왔습니다.
네. 자,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20일 그 밖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 독자 처리를 시도하면 커다란 역풍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원에서 예산 사안에 관한 조정권을 민주당이 행사할 걸로 앞서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합니다. 그러면 51명 찬성만으로 안건을 가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타협안을 선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조정권을 사용하면 향후 정국 운영에서 매우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레이엄 의원이 말했습니다.
네. 자, 이 그레이엄 의원의 이런 경고는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향후 주요 법안 처리에 협상이 어려울 거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프라 투자 근거 법안 외에 복지 투자 사업인 미국 가족 계획, 또 선거 개혁 입법인 국민을 위한 법안을 의회가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 양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정가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웃나라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여행 제한 조치가 연장됐다고요?
네,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비필수 육로 이동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국토안보부가 2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측이 미국을 상대로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뒤따른 건데요. 최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진전되고 지역 당국의 봉쇄 조치가 잇따라 풀리는 중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육로 이동 제한 조치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역 목적으로 실시한 조치입니다. 작년 4월부터 외국 시민이 육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걸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필수 여행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한을 계속 연장을 해왔고요. 21일 만료를 앞두고 전날 또다시 한 달 연장한 겁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육상 입국을 허용하는 필수 여행,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우선 미국 시민이나 합법 거주자가 귀국하는 경우가 먼저 해당하고요. 비거주자라도 질병처치나 치료 등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필수 여행에 포함시킵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 참가하는 경우인데요. 다시 말해서 유학이나 학회 참석 목적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업무상 여행이나 공무 외교 방문, 군사훈련 참가 목적도 허용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육상 무역 거래도 필수 여행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대규모 물류를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필수 여행에는 육로 국경 통과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라고 당국이 판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미국 정부의 담당 부처와 백악관의 전문가 집단이 캐나다, 멕시코 측과 여행 제한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해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 측이 이날 성명에서 설명했는데요. 그 논의가 결실을 볼 때까지는 제한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정부 부처와 백악관의 전문가 집단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15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안전하게 풀기 위해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백악관 측이 지난 8일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백악관 사태 대응팀이 조직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이 모임에 동참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이 모임에서 이웃나라들과 여행 제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 또 멕시코 당국자들과 만나서 여행 제한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에 밝혔는데요. 앞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경 일대의 지역사회는 육로이동 제한 조치 이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이전보다는 지금 좀 나아졌으니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풀어달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육로이동 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경지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사이 논의 과정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히긴스 의원과 공화당의 빌 하이진가 하원 의원이 비판했는데요. 이 두 의원은 미 캐나다 의회 교류연맹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지대 주민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사회적으로 건너편 그러니까 캐나다 쪽과의 유대관계를 정상 회복하길 바라고 있다고 두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고요?
네, 지난 12일까지 한 주 동안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41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 공개된 노동부 통계에 나타난 수치인데요. 전주 조정치보다 3만 7천여 건 늘어난 겁니다. 이로써 앞선 6주 동안 이어졌던 감소세가 끝이 났고요. 최근 특히 30만 건대에 머물던 수치가 3주 만에 처음으로 4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 줄어들던 수치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보면 계속 줄어나가는 과정이지만 불규칙한 변동 요인이 이번에 잠시 나타난 영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 켄터키주 등지에서 잠깐 수치가 크게 높아진 게 전체 통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수치를 보고 고용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전되면서 곳곳에서 방역 관련 봉쇄 조치를 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사업장들이 인원 제한 없이 완전히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동네 음식점을 비롯한 중소 자영업체에서부터 대형 체육시설과 공연장들까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주에 모든 경제 활동을 정상화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 야구장에서는 지난 15일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관중이 꽉 찬 채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업을 재개한 분야에 근무할 일자리가 그만큼 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채용 공고가 나오는 만큼 또 이 구직자 지원자 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되는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사업체들은 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일자리를 찾을 필요를 좀 못 느낀다는 이야기인데요. 공화당과 경제계 일각에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 주정부 차원에서 주는 실업수당 외에 코로나 피해보전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여기에 더해서 매주 300달러씩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종 수당을 합하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직장을 찾지 않아도 기본 생활비는 충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올해 초에 연방지원금을 중단해도 된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3월부터 시행한 추가 부양책의 주요 항목들을 공화당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통해 매주 300달러 연방지원금 지급이 9월 초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기업 구인난을 심화하고 고용시장 회복을 통한 경제정상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화당이 이끄는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연방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 연방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구직을 독려했습니다. 취업 기회가 있음에도 거부한 사람은 실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지난달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실업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누구라도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은 사람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혜택을 잃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내 강제노동 관행을 규탄할 걸 촉구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 내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회조사국은 올해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 당국이 지난 2017년부터 위구르족과 트루크계 무슬림들을 정치 재교육센터에 대규모로 수용하고 이 가운데 일부 수용소는 수용자들을 시설 내 공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However, it is starkly different for workers in Xinjiang, China, wher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tains.
미국 연방노동부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약 10만 명이 수용소에 들어간 뒤 강제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신장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위구르족이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위구르인들은 특히 직물이나 의류, 농업, 가전 등 노동 집약적인 생산 공정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위구르인들이 이런 노동을 거부하면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위협받는다고 미 의회 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It follows tit for tat sanctions imposed over China's treatment of the Uyghur population in Xinjiang province.
미국 노동 청년맹 산업별 조합 회의 등 10개 단체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교육해 제조업에 강제로 동원하고 거절할 때는 이들을 수용소에 억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월 400달러를 지급한다고 보고하지만 실제로는 114달러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용소를 포함해 교도소 내 강제노동도 있다고 인권단체들을 주장했습니다. 청원서는 특히 중국 XPCC, 신장 생산건설병단이 교도소 수감자 약 50만 명을 면화 재배와 생산에 투입했고 그 결과 중국 면화의 34%가 교도소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면화 생산 외에 지난 2018년 수감자들이 만든 의류와 신발 수출액이 신장 지역 전체 의류 신발 수출액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that just months ago, he was working 6 days a week, more than 8 hours a day, assembling Christmas lights.
또 신장 정부는 기업들이 위구르인 교육 시 1인당 약 300달러, 그리고 실제 채용 시 1인당 8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 5년간 법인세 면제와 토지, 창고비, 운송비, 전기료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 밖에 신장 지원법에 의한 위구르인 강제 이주도 문제라고 청원서는 지적했습니다. 약 8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이 중국 정부의 이 법에 따라 중국 내륙과 동부 지역 내 섬유 자동차 공장 등으로 강제로 이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공장에 위구르인을 공급한 사람에게는 1인당 4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신장 지역 강제 노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 동부 지역은 요즘 매미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브루드 텐이라고 불리는 매미가 17년 동안의 땅속 생활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수십억 마리의 매미는 나무 위에뿐 아니라 도로에도 깔렸고요. 지나가는 차나 사람 몸에 붙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랜 기간 매미에 관해 관찰해오던 워싱턴 DC의 한 신문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17년 만에 찾아온 매미 떼의 습격을 보면서 매미에 대한 시를 쓰는 공모전을 기획했는데요. 자, 워싱턴 DC 시민들은 과연 매미를 보며 어떤 시상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매미를 시에 담는 사람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문을 올리는 존 켈리 씨가 자신의 집 마당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매미 한 마리가 날라와 켈리 씨의 셔츠에 딱 달라붙는데요. 켈리 씨는 익숙한 듯 자신의 손가락 위에 매미를 올려놓습니다.
Here's one right here. They don't bite. They don't sting.
매미는 물지도 않고 벌처럼 쏘지도 않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켈리 씨는 신문 칼럼니스트이자 지난 수십 년간 매미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써온 매미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I'm fascinated by just how the cicada does what it does, the strange life it leads.
켈리 씨는 매미의 일생에 매료됐다고 했는데요. 17년을 땅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올라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올라올 때를 어떻게 아는지, 한 마리도 아닌 수십억 마리가 어떻게 동시에 땅 위로 기어 올라오는지 마치 한 편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유충으로 있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나무 줄기나 가지에 의지해 탈피하는 과정은 흡사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데요. 그렇게 탈피한 매미는 성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이 성충이 된 수컷 매미는 또 시끄럽기로 유명한데요. 수컷 매미는 복부의 막을 진동시켜 큰 소리로 울면서 암컷을 유인하죠. 이 매미가 내는 울음소리는 100데시벨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잔디 깎는 기계나 전기톱이 내는 소리만큼 시끄러운 겁니다. 켈리 씨는 이렇게 신비한 매미의 매력을 신문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매미에 관한 시를 쓰는 공모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These poems just keep coming, just like the cicadas, they're endless.
켈리 씨는 자신의 이메일로 독자들로부터 시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Like here's a nice one.
가군이 딱딱 들어맞는 좋은 시가 한 편 있다며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My purpose in life was to mate me. I sang for a female to date me.
내 삶의 목적은 짝짓기라네. 데이트를 하기 위해 노래한다네. 하지만 이웃은 내 노래를 싫어한다네. 그리고 나는 다람쥐에게 잡아먹힌다네. 간결하지만 매미의 슬픈 일생을 잘 담아낸 시 같은데요. 켈리 씨는 공모전에 당선될 수 있는 시는 바로 이런 점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poems are going to be funny.
일단은 재밌어야 하고 기발하고 또 뭔가 가슴 아픈 내용이 시를 최고로 본다고 했는데요. 독자들이 이 땅속에서 17년을 지내고 지상에서 단 몇 주만 살다 사라지는 매미 일생을 잘 그려내길 바란다는 겁니다. 켈리 씨는 뿐만 아니라 이 매미의 가슴 아픈 일생을 통해 우리 인간들이 배울 점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땅 위에서의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뭐 이런 교훈을 얻길 바란다는 겁니다.
All these cicada poems. 그럼 they just keep going.
켈리 씨가 진행하는 매미 시 공모전에는 수백 편의 시가 이미 접수됐는데요. 우승자는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에 실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미 동부 지역에선 요즘 매미가 너무 많아서 매미 요리를 메뉴에 올리는 식당들도 있고요. 각종 매체에선 매미로 간식거리를 만드는 법이나 아이들이 매미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이렇게 매미를 먹고 보고 그리고 시도 쓰며 17년 만에 돌아온 매미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 시대 위로의 수단이 된 ASMR 비디오. 요즘 인터넷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 가운데 하나가 ASMR입니다. 지금은 대중적인 소재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생소한 용어였는데요. ASMR은 자율감각 쾌락 반응의 영어 약자로 청각과 시각, 촉각, 후각 혹은 인지적 자극의 반응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쾌감 따위의 감각적인 경험을 일컫는 말이죠. 머리를 긁거나 손톱으로 천을 긁거나 물을 컵에 따르는 소리 등 일상적인 환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특히 이 ASMR 비디오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ASMR 비디오 연구가인 크레이그 리차드 셰넌도어 대학 교수는 이런 비디오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MR has existed long before YouTube videos. But people didn't have that awareness.
ASMR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는 건데요. 다만 최근 유튜브 비디오들은 생활의 여러 상황을 ASMR로 재현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인 바이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ASMR 비디오는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I think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kind of scouring the internet, scouring YouTube for some kind of
언론인인 엘레나 모리스 씨는 팬데믹 초기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ASMR을 경험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비디오들이 도움이 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이 ASMR 비디오는 사람들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주고 불면증이나 불안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의료적인 대체제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It's definitely helpful. I wouldn't say healing, but I would say helpful.
ASMR은 그저 도움이 되는 거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아스피린도 치료제라기보다는 고통을 완화하는 약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ASMR 비디오들 역시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교수는 이 사람들이 ASMR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과학자들 역시 현재 그 이유를 연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ASMR is so subjective. Something that might trigger someone else.
ASMR 비디오를 제작해 올리고 있는 리사 씨는 어떤 비디오는 시청자들에게 안정이나 평안을 주기보다는
짜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한 예로 본인은 손톱으로 천을 긁는 소리를 아주 좋아하지만 본인의 남자친구는 그 소리를 또 아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ASMR 비디오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현재 유튜브에서는 수천만 개의 ASMR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딱히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는 상황에서 ASMR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5년 영화 윌 스미스, 에바 멘데스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연애가 어렵다면 이 남자에게 연락하세요. 알렉스 히첸스, 일명 히치가 불리는 그는 연애의 초보인 고객들을 상대로 연애 코칭을 해줍니다. 어느 날 바에서 유명인 스캔들 담당 기자 사라를 만나고 데이트 컨설팅이 직업인 만큼 자신감을 갖고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웬걸 오히려 그녀와 만날수록 데이트에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알렉스와 사라가 바에서 만나기 직전의 장면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입니다. Out of thin air 하면 난데없이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즉, 무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Out of thin air means from nowhere or from nothing. Out of thin air. 그래서 사라가 말한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는 서로 모르는 상태,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에서, 즉 난데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죠.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난데없이 그녀가 나타났어.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The magician pulled a rose out of thin air. 마술사는 난데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장미 한 송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라와의 연애도 쉽지 않지만 히치는 자기 일도 고객에 따라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데요. 그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는 엘버트. 뉴욕 사교계에서 유명한 상속녀 알레그라와의 연애를 꿈꾸는 그는 연애의 서툴러도 너무 서투릅니다. 하지만 그가 좋은 남자라는 걸 꿰뚫어본 히치는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지만 사라는 엘버트와 히치의 관계를 오해하기만 하고 평생 남의 연애만 도와주던 히치는 과연 꼴대로 꼬인 자기의 연애의 문제점들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s for joining me on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